1980년대에는 디지털 이퀴먼트사가 판매한 다양한 컴퓨터가 보급되었습니다.
Then we had PCs and laptops.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3프로 TV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드 야데니 대표님은 미국 투자 업계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으신 분입니다만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드 야데니 대표님은 2007년에 야데니 리서치를 설립하셨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경제학 박사 학위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연준에서 경제학자로서 첫 커리어를 시작하셨죠. 그 후 월스트리트로 향해 EF 허튼, CJ 로렌스, 도이치뱅크, 프루덴셜과 같은 당시 아주 유명했던 대기업들에서 경제학자로의 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가로서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네,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과 월가의 경제학자이자 투자 전략가까지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들이 오늘날 대표님의 투자 원칙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연준 시절을 다룬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학계 출신 경제학자로 교육받았지만 연준에 가서는 경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전혀 다른 접근법을 배워야 했다고 말이죠. 그는 그 접근법을 시사 분석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 표현이 제가 하는 일을 아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연준처럼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기존의 경제학자들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론을 먼저 세우고 그걸 뒷받침할 데이터를 찾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그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선입견 없이 접근하고 이론과 모델을 모두 알고 있더라도 결국 데이터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 역시 연준처럼 매우 데이터 중심적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그 데이터가 제 기본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분석해서 그 분석 내용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는 편입니다. 저는 기본 시나리오 하나만 정해놓고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기본 시나리오는 대체로 낙관적인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일이 다소 수월한 이유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떠올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거의 항상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들과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이 존재하니까요. 이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분석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동시에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제시하는 시나리오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와닿는 말씀이네요. 그럼 이제 대표님의 분석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리서치라는 게 원래 딱 정해진 틀이 없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키신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대표님만의 핵심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에게는 인구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앞에서는 낙관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기도 하셨죠.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늘 염두에 두고 계신 핵심적인 원칙이나 판단의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망을 할 때 비교적 다각화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하고 소비자를 움직이는 요인도 항상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저도 소비를 분석할 때는 다른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비가 무엇보다 소비자의 구매력, 즉 소득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 외에도 인구 구조 역시 중요한 변수로 함께 고려합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본 경험은 제 분석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죠. 오랫동안 미국 경제와 가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970에서 80년대에 제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주택 수요가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었고 주택 관련 소매 판매의 수요 역시 강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축구 경기에 데려다 주기 위한 SUV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 통찰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가 본격화되는 인구 구조 역시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총순 자산은 무려 80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말 그대로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고 주택에 상당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 채권, 연금 등 다양한 금융자산도 갖고 있죠.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난 4, 5년간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소비주도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상황이 그 예상대로 흘러갈 이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계속 소비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왔고요.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저임금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재량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소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시에 저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흐름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해 왔죠. 디지털 혁명은 1960년대 중반 IBM 메인프레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혁명의 핵심은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IBM 메인프레임 시절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상당히 먼 길을 걸어왔고 1980년대에는 디지털 이퀴먼트사가 판매한 다양한 컴퓨터가 보급되었습니다. 이후 PC와 노트북이 등장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 그리고 엑셀과 워드가 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엑셀과 워드는 사실상 최초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 뿐이었지만 특정한 업무와 일부 활동에서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입되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클라우드 기술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AI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죠. 저는 AI를 모든 산업과 개인의 다양한 필요에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슈퍼 앱으로 보고 있습니다. AI는 매우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칩 위에서 작동하고 있고 거의 슈퍼컴퓨터에 가까운 수준의 연산 능력을 제공합니다. AI와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화의 과정입니다. 진짜 혁명은 디지털 혁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AI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곧 등장할 가능성도 있죠. 저는 이런 흐름이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단위로 앞을 내다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1950년생이라서 그런지 10년 단위로 생각하는 것이 제게는 좀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년은 포효하는 2020년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자본 지출의 절반 이상이 기술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자본 지출 역시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채 위기가 임박했다고 말해왔을 때에도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정부가 누적시키고 있는 재정 적자 역시 또 하나의 경기 부양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연간 1조 달러를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순이자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명백한 지출이며 연간 1조 달러가 정부에서 투자자들에게 이전되면 그 자금은 다시 투자되거나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배경 설명에 시야가 확 트이는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포효하는 2020년대라는 관점에 이르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분명 디지털 혁명이 계속될 것이라는 대표님의 시각이 결합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현재의 2020에서 30년에 이르는 10년의 기간을 특별하게 보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구 구조에 대한 저의 전망과 상당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국면에 들어서면 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노동력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5세가 흔히 은퇴 연령으로 여겨지지만 60대 후반이나 70대까지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대 초반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나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하고 싶은지 혹은 조기 은퇴를 하고 여행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노동력에 대한 전망도 달라졌습니다. 197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했을 당시에는 노동력이 연간 2에서 2.5%씩 증가했고 그 덕분에 실질 GDP도 상당한 상승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동력이 연간 0.5%나 1% 정도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기업들에게 노동력 부족, 특히 기술력을 갖춘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2020년을 전후로 더욱 뚜렷해진 기술들을 활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기술 중 하나가 AI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2022년 11월에 ChatGPT가 등장해서 이것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로봇 기술과 자동화는 존재해 왔고 경영진 역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0년이 생산성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정확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성은 거의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법 가루와도 같습니다. 성장률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며 임금은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해 실질 임금이 늘어나고 기업 이익 역시 개선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효하는 2020년대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물론 포효하는 2020년대와 포효하는 1920년대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는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낳은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였고 1918년과 1919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역시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맞이하며 전시 경제 중심의 제조업을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1920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1920년에 한 경제학자가 향후 10년을 전망해야 했다면 포효하는 1920년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비관적인 분위기였고 전망 역시 매우 암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했고 봉쇄 조치로 인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당시에는 상황이 포효하는 2020년대로 전개될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1920년대 초반 역시 그런 분위기였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은 매우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었죠. 물론 1920년대가 1930년대의 비극적인 대공황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이미 그러한 종류의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20년대 후반 경제에 충격을 주고 주식시장의 최초 폭락을 촉발했던 계기는 의회가 관세를 통과시킬 것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30년 5월에 통과되었던 스무트 홀리 관세법입니다. 저는 그 관세가 결국 대공황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은 1929년 후반에 급락했지만 그 이후 50%나 반등을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930년 5월이 되자 주식시장은 1929년 4월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그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통과되자마자 원자재 가격은 폭락했고 농가들은 주택담보대출과 각종 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글로벌 사업을 하던 기업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여러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이미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잘 버텨왔습니다. 팬데믹이 있었고 봉쇄 조치가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 소비는 제한됐지만 재화 소비는 이어졌습니다. 재화 소비가 급증했고 이는 공급망 붕괴로 이어졌으며 인플레이션을 촉발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더해졌고 현재 우리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또 다른 노동시장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겪은 마지막 경기 침체는 2008년과 2009년이었습니다. 2020년의 경기 침체는 불과 두 달에 그쳤고 봉쇄 조치로 인한 인위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S&P500에서 맥7을 제외한 임프레시브 493을 선호한다고 말씀하셔서 화제가 되셨습니다. 또한 기술주 비중도 조금 줄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11개 섹터 가운데 기술주와 통신주 두 섹터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기술주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전 말씀하신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을 근거로 역사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했던 시기마다 기술주가 시장 전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노동력 부족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기술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시각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기술주가 이미 시장을 크게 상회했고 이제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그것이 기술주의 추가적인 초과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하고 사용해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이미 충분히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성 개선 효과가 이미 S&P 493 기업들에게서 가시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맥7이 서로 간의 거래에만 머물고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매그니피센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시장을 주도해왔죠. 하지만 현재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과 해자를 갖고 서로 간섭하지 않던 맥7이 이제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특히 2022년 11월 챗GPT가 공개된 이후로는 이들 사이의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습니다. 한동안은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에 필요한 칩을 보유한 곳이 엔비디아가 유일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구글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칩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아마존 역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칩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AI는 페이스북이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광고 사업 자체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페이스북 역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점은 이들 모두가 막대한 자본 지출을 하고 있지만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경쟁이 심화될수록 마진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기대했던 만큼의 투자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혜택은 결국 이들의 기술과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사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 AI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1990년대 후반에는 워드와 엑셀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램밖에 없었습니다. 타자기를 쓰던 비서들을 워드로 대체하고 많은 회계 담당자들을 엑셀로 바꾸고 나면 거기서 생산성 향상은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AI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맥세븐보다 인상적인 493을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와 관련해 이 493개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섹터보다 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시는 분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작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3프로 방송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월스트리트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여전히 쉽게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14시간이라는 시차,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뉴스나 해설을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3프로는 서울 여의도와 뉴욕 월스트리트를 오가며 이 간극을 직접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GIN, 글로벌 인베스터스 네트워크입니다. 이제는 뉴스나 해설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가의 목소리를 지연 없이 원본 그대로 고품질 한국어 더빙으로 눈으로 보기 어려운 순간엔 귀로 시간이 없다면 5분 요약 텍스트로 GIN은 월가의 현직 리서치들과 직접 협력합니다. JP 모간 수석 전략가 출신 톰 리, 모간 스탠리 기술 전략가 출신 마크 뉴턴 등 월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리얼타임으로 핵심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또한 월간으로는 월 2회 인터뷰 시리즈와 스페셜 대담 컨텐츠를 통해 글로벌 투자 리더들의 투자 전략을 독점 제공합니다. 남들이 뉴스를 기다릴 때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GIN, 월가와 당신 사이 오직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 또는 3프로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대해 비중 확대를 추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섹터가 현재 S&P 500 시가총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 내 중요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섹터에 대해 계속해서 비중 확대를 추천하는 것은 더 이상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지금은 그 비중을 줄여 시장 평균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물론 45%라는 수치 자체는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다만 이 정도 비중만으로도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 전반에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충분히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시장 비중으로 유지하되 저는 금융과 산업재해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를 계속 권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유지하면서 비중을 더 늘릴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역시 여러 측면에서 기술 분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핀테크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많은 금융회사들이 AI나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개인적인 용도든 사업적인 용도든 여전히 수표를 쓰고 있습니다. 왜 아직 모든 결제가 벤모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만간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주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성과가 부진했던 중소형 은행이나 금융기관들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뒤처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산업재 부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중형 산업재 섹터가 여전히 아주 좋아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역시 산업재 섹터에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캐터필러는 대형주 가운데서도 특히 좋은 성과를 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AI 산업에 이른바 곡괭이와 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온쇼어링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자금을 유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규모가 15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는 관세를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해외 기업과 외국 정부들이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도록 했습니다. 그 규모는 수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산업 장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헬스케어 섹터의 비중을 축소해 왔지만 이제는 헬스케어, 특히 바이오테크 분야의 비중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대형 제약사들이 다양한 종류로 자사의 제품군을 채우려 하면서 이로 인해 인수합병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섹터는 합리적인 투자처로 보입니다. 다른 섹터들은 여전히 비중 축소 의견이지만 에너지와 소재 부문은 S&P 500 내 비중이 약 3%에서 5%에 불과해서 비중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섹터의 비중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수 소비재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기대 속에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저는 이미 실제 가치보다 많은 기대가 반영됐다고 보고 이 섹터 역시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소재 섹터에서는 금속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에 대해서는 2024년 온스당 $2,000를 돌파하게 되었을 때부터 낙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수를 추천했고 $3,000에 도달했을 때는 $4,00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5,00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과 백금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리를 포함한 금속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